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을 시작한 지가 벌써 13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우리 큰 걸음으로 나아가는 보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요한복음을 수시로 묵상을 많이 하시면서 또 설교도 들어주시고 하면은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헝그리 사회에서 앵그리 사회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참 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화를 내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 댓글이 아니라 악플들 보면은 거의 악의 수준 아닙니까? 아, 정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눈 뜨고 참 보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이런 이야기는 근거도 없고 또 책임도 없고 또 아니면 말고식, 요새 뭐 그런 표현이 있죠. 아니면 말고식으로 상대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인격을 공격하는 일이 뭐 너무나도 자주 있죠. 그래서 마음 약한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차단하고 소외시켜 버리는, 이제 그럼으로써 자기 삶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자신들이 뭐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면서 상황을 굉장히 거칠게 대하고 거기에 법까지 들이대고 그러면서 한 여인과 또 평소에 이제 미워하던 그 예수라는 청년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은 분노, 정죄, 비판, 그리고 우월감, 이것이죠. 이것에 돌을 들고 상황을 아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처가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은 아마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다 누구나 어떻게 하셨다는 걸 알고 계시죠.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놀랍고 신기하기까지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독특한 좀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한복음도 다른 성경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은 아리랑을 우리가 뭐 연구를 한다든지 뭐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 아리랑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강원도 아리랑도 있고 정선 아리랑, 해주 아리랑, 뭐 기타 등등 많은 아리랑이 있는데 이 아리랑의 이거 뭐 원조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다 설에 해당하죠. 그래서 무엇이 원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리랑이라는 여러 버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리랑의 메시지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다 통합니다. 그러나 뭐 곡조가 다르든지 뭐 구성이 다르든지 뭐 조금 다른 것이 있죠.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도 원본이 남아있는 책이 없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이 사본들을 쭉 정말 수도 없이 수백 권, 수천 권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것을 원본화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구성되는 이 탄생의 역사를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랍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럼 인간이 한 거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이 책은 탄생하기가 불가능했던 책입니다.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본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본도 이제 여러 시대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 4세기 이전에 존재했던 요한복음 사본에는 오늘 이 본문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4세기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제롬이라는 성경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자가 그리스어로 된 신약성경을 이제 자기 라틴말로, 그때 이제 라틴이 굉장히 위세를 떨칠 때니까 라틴말로 번역을 할 때 구전으로 해서 내려오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그때 불가타라는 그 라틴 성경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이제 속해서 전해지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의 역사성은 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뭐 역사적으로 분명하고, 그런데 왜 4세기 전 사본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야기일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 성적인 것,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간음 사건을 다룬다, 이런 것을 또 이렇게 글로 옮긴다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끄럽고 마음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도 올리기 싫은 얘기다 이거죠. 간음 사건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 오늘 기사를 이제 싫지 않고, 그리고 이제 구전으로만 내려올 수 있게 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랬겠죠. 굳이 이 얘기 아니더라도 정말 너무나 선명하게 그리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굳이 그 이야기를 수록을 하겠는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문화와 그다음에 어떤 시대 정신,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전통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엄격함 때문에 이제 제외됐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마 가장 아름답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기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발각되어서 유대인들 남자들 손에 붙들려서 아마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었겠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을 것이고 그냥 뭐 하나 걸치고 이렇게 끌려왔을 텐데, 예수님께로 끌려온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그 처참한 비참함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숭고한 자비를 보이셨는가 하는 그 역전하는 사건으로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학자 있죠. 4세기에 아주 유명한 성서학자입니다. 그분은 이 본문이 비참과 자비의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좀 본문에 나오는 우리 고발당한 여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제 모세의 법에 어긋난 죄를 지었으니까 돌로 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이 율법에 저촉이 되려면 이 여인은 분명히 약혼을 했거나 아니면은 결혼한 여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혼전에는 간음죄가 성립이 되지 않거든요. 법적으로 분명히 유죄입니다. 한 행동은 유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과는 안 맞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은 간음한 현장에서 이제 남녀가 이제 발각이 되면 그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같이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상황 자체가 조금 좀 왜곡되고, 그리고 석연치 않고 좀 속된 말로 하면 더티하죠. 그때 여자를 비하하던 그런 어떤 시대니까 좀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 의도 속에서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자만 끌고 오지 않았을까 뭐 하는 그런 이제 상상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아시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 지금까지 뭐 용서, 자비, 뭐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 이렇게 사랑을 외치던 자가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 여인을 이렇게 가혹하게 율법대로 형벌을 하라고 사형죄를 동의하느냐 이렇게 나왔겠죠. 또 만일 이 여인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면 율법에 어긋난 자라고 당연히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제멋대로입니까? 사랑을 말할 때는 말하더니 뭐 이제는 뭐 가혹한 형벌을 선포하고, 또 율법대로 하라 이렇게 하면 결국은 또 용서는 어디 간 것입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군중을 더 선동했을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오직 자기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하는 그 집요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도 자기 생각이나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인을 이렇게 험하게 다루면서 모욕과 수치를 주는 가운데 다 자기들 마음을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떠한 자세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도구라면은 그만큼 자기들도 거룩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신중해야죠. 근데 지금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할지 뭐 이거는 뭐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의도대로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실행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뭐 마음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이 일을 지금 잘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도 없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누구를 처벌하고 그리고 누구를 수렁에 빠뜨릴 그 궁리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주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뭐 마음에 너그럽고 그리고 또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살아왔던 그 행태를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몇 번 정도 이렇게 만나거나 사실은 누구와 경험을 하게 되면 아, 이 사람은 참 이렇게 살아왔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거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극도의 수치심이죠. 이 수치심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 말에 수호지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의 옳지 못한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앞으로 나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신됨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수호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덕분에 아마 인간의 그래도 최소의 모습이라도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수치심은 자기를 지켜가는 그런 어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한 도구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대부분의 모든 수치심은 건강하지가 않고 많은 경우 아주 해악을 끼칩니다. 그래서 건강한 수치심과 해악을 끼치는 수치심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뒤에 가서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수치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실수했구나. 아, 내가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가 나왔구나. 아, 이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오던 대로 했더니 아,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로구나. 정말 자기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인데 이 해악을 끼치는 수치심은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뭐 어디 가냐. 나 같은 모모가 뭐 이러면서 형편없어. 나 형편없지 뭐 나야 뭐. 아유, 그래. 나는 못났잖아. 이렇게 자기를 행동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던지는 것을 해악을 끼치는 수치심, 해악적인 수치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악을 끼치는 수치심과 건강한 수치심의 차이는 아주 극명합니다. 해악을 끼치는 수치심은 나라는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존재 자체를 비하하고 그리고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한 수치심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야, 나 요번에 잘못했지만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이것이 건강한 수치심입니다. 자꾸 되풀이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믿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해악을 끼치는 수치심인 경우에 이것을 여러 이제 이런 부분에 인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수치심은 스스로에게 가하는 가장 큰 폭력적 행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뭐가 부끄러움이 있고 그럴 때 아이고 나란 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 다음부터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브래드쇼 같은 유명한 이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상담학자이기도 한 이런 분은 이 해악적인 수치심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영혼을 파괴시키는 악마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그런 우리도 모르게 젖어든 그 우리의 삶의 행동과 자세, 그것은 너무나도 나를 해치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심각한 이슈라는 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해악적인 수치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치심을 자각하고 그 자기가 수치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 난 별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다 괜찮고 다 문제 없고. 그런데 얼굴을 보면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데 아, 왜 그렇게 자기를 숨기고 가리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숨기는 것으로부터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고착된 이 수치심, 아주 깊고 깊은 곳에 파묻히고 또 파묻힌 이 수치심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때 치유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은 이 수치심은 그렇게 힘을 크게 발휘하지 못합니다. 금방 수치심의 힘이 사그라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영혼 깊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런 많은 반사적인 행동들이나 아니면 나의 습관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자기에게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모르니까 죄책이 없습니다. 분명히 죄책이 있는데 죄책이 없습니다. 수치심과 죄책은 서로 맞물린 톱니바퀴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나를 잘 받아주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저 사람은 날 받아줄 거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 자신의 수치스러운 느낌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주님에게는 더 말할 나위 없죠. 근데 주님에게 자기의 수치심을 고백할 때 웅얼웅얼 하거나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지금 아세요? 이러고 있으면 주님은 아시겠지 그러고 뭐 수치심 얘기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입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그때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감흥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해 보셔야 합니다. 입으로 말씀하실 때랑 입으로 말하지 않을 때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이러한 자입니다 라고 난 이 깊은 수치심을 치유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1대1로 독대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단계가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자존감이 끌어올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자존감만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만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못났어, 난 존재할 가치가 없어, 이런 어떤 깊은 수치심, 그 수치심으로부터 나는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새롭게 나는 나의 삶을 바꿔갈 수 있다, 이렇게 훈련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한 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정 기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깊은 수치심이라는 것은 그만큼 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극도의 수치심의 상태인데 이 수치심이 지금 다 폭로가 된 상태지 않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온 천하에 벌건 대낮에 자기의 그 수치심이 완전히 다 폭로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치유해 가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인과는 사회적 위치가 다릅니다. 이들은 학식이 있고 또 도덕적이고요, 그리고 엄격하고 성실한 중산층의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이랑은 비교할 바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이렇게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자들이 예수님을, 이 여인을 정죄하도록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바로 그것이죠. 당신도 우리와 같이 정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고 있는 거죠. 이 환경과 지금 이 분위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분위기를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한다면 뭘까요? 정죄입니다. 뭐 비판이라 그러셔도 되고 비난이라 그러셔도 됩니다. 정죄이죠. 지금 정죄의 환경입니다. 이것이 압도적입니다. 정죄하지 않으면 어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당황해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아,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 들을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2000년 동안 의문입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뭔가를 쓰셨다고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 예수님이 글을 쓰실 줄 알았는 분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다시 몸을 굽혀서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아, 이제는 두 번째로 쓰신 건 우리가 뭔지 압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이 주변의 남자들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쓰신 것입니다. 철수 아버지 뭐 돈 300냥 띄어먹은 거, 뭐 영희 아버지 뭐 양 몰래 죽였는, 모르고 죽였는데 그거 안 갚아준 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셨을 거라고 추론했는데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이들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이 말씀을 들은 것이지 뭐 쓰신 것을 보고 뭐라고 썼나 뭐 삐죽삐죽 이렇게 보고서는, 그래서 어, 저거 내 죄네, 그러고서는 이렇게 찔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힘있게 그들의 내면을 울린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아는 것과 내가 그 말씀을 직접 듣는 것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슬그머니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났습니다. 어른들로부터 떠났다고 하니까 아 역시 나이가 들수록 양심의 가책을 잘 느끼는구나 또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다 떠나버렸으니까요.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주의를 환기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갔지? 지금 그 사람들 없는 거 봤으면 그들이 지금 너를 정죄한다고 아직도 느끼고 있어야 할까? 라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순간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이 상황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탁 포기해서 볼 때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돌을 든 그 분노와 비난과 그 정죄에 그냥 마음으로 가득 찼던 그 거친 사람들에게조차도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는 거죠. 인격적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들 중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상황이 정죄가 없는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상황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거기 가서 그 앞에서 돌을 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중에 죄를 안진 자가 뭐라 그랬죠 아까? 항상 이럴 때는 제가 좀 당황하나 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을까요? 너부터 돌 맞을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서 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신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지금 이 사람들이 들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러한 로고스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 로고스의 말씀이 역사하는 영역에는 지금 정죄함의 그 압박이 풀린 것입니다. 사라진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말씀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이에요. 상황입니다. 좀 이걸 뚜렷하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여인을 해방시킨 거예요. 정말 이것이 우리는 몸 하나 까딱 안 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그 로고스 신적인 모든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정죄의 힘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입으로 나올까 말까 하신 그 이유는 뭐죠? 나의 삶에 정죄의 힘이 사라집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죄의 세력들이 떠나간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무리들이 사라졌다면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남긴 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나는 그 정죄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을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나의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진가민가하고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하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여인과 함께 하시면서 직접 선포해 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그들과 같이 나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죄 없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게도 정죄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저지른 그 행동이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그 짓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 힘을 이 말씀 속에서 얻었기 때문에 내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잘못된 행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로 바뀌었죠? 지금 그 옛날 그 과거의 행동으로 돌아가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 그리고 뒤틀리고 구부러진 그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도 인정합니다. 조금은 잘못됐다. 그렇지만 참 고치기는 힘들다. 아니 고칠 필요 없다. 라고 했던 그 옛 습관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여인처럼 적나라하게 폭로가 될 때 주님 앞에서 그 폭로는 저주가 아니라 새 삶을 향한 전환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자기의 죄가 폭로됐는데 새로운 삶을 향한 전환점이 된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는 교회에서밖에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폭로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뼛속 깊이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해서 죄를 안 짓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죄, 제가 아는 죄 뭐 다 합치면 정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새 삶을 향한 전환점으로 역사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다 받았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죄 씻음을 받았다. 사실은 예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말을 죄 씻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우리는 그 말을 또 자기가 진짜로 죄가 다 씻어진 줄 알아요. 그리고 나는 사는데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씻음을 받은 내가 이렇게 살 리가 없는데 하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모순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죄 씻어졌다고 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됐다. 우리가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의 교리를 잘못 오해하신 겁니다. 나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폭로될 때 내가 새 삶을 향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죄를 가리고 정당화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폭로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머리가 좋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스마트한지 자기의 죄를 가리우는 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웬만한 죄는 다 가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상황 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전의 나는 없습니다. 새 삶을 살아야 할 나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새 삶을 살아야 할 내가 미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모순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앞으로 잘 살아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장 주님을 향한 시선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확립이 되면 찬송가 288장 3절에 나와 있는 가사처럼 이 가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정죄하는 세상 사라졌습니다. 나쁜 습관과 행동을 일삼던 옛 나, 이제 예수님 안에 그런 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보이죠? 정죄하지 않으시는, 용서하시는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거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진수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나도라는 말은 무리들이 정죄하지 않는다,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시킨 말씀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들이 그 여인에 대한 정죄와 비난, 분노와 무시를 그쳤다. 그러므로 너에게는 더 이상 외부로부터 너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압박이 없다. 그것이 가라앉았다, 아니면 사라졌다, 이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정죄하고 비판을 하든지 의식하지 말라. 이 여인이 집중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금 나가야 할 그 부분은 어디죠? 나는 오직 새 삶만이 남았다, 이것이죠. 새 삶만이 남은 사람에게 과거의 잘못이 어떻고 뭐하고 한 것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정죄와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이제는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다. 그 힘을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받으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는 끝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그쳐지면, 멈춰지면 우리는 금세 세상의 정죄와 비판이 나를 너무나 크게 엄습하고 나의 삶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은 새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보장받습니다. 요한복음 저 뒤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누가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형제자매의 죄를 사하면 그것이 죄는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이 아무리 큰 죄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당신과 나의 친밀한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데는 도무지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내가 상대의 죄를 사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어렵지 않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백동욱 집사님이 그럴 리는 없지만 저한테 크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니다, 백동욱 집사님이랑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 역할을 바꿀 걸 그랬네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백동욱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그때 이렇게 한 거 잘못한 거 아시죠? 안다고, 자기도 힘들다고, 내가 용서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우리가 무슨 어떤 망각증에 걸린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당신과 나의 앞으로의 새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당신이 했던 잘못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바로 내가 죄를 사해준다라는 뜻이라고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힘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 무리의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일단 그 순간만큼이라도 하여튼 그 가책을 받아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의 뭐 그 떠난 것이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간에 그들이 떠난 행동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점수 주기 싫으시죠? 이런 사람들한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지금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을 먼저 앞세우셨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정말 이 크심을 보십니까? 대단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성경적으로 예수님답게 믿고 인정하는 길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새 삶을 살려고 막 애쓰면서 이제 며칠을 살았는데 어느 날 또 길가에서 이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이 무리들이 그때 자기들이 정죄하지 않았던 걸 잊어버리고 또 다시 또 불쑥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아, 저 여자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어? 그때 음행 때 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난 여자 뭐 이러면서 뭐라고 하여튼 비난을 하든지 간에 욕을 했겠죠. 그러면은 이 여인에게 그들의 정죄와 비판은 힘이 있습니까? 없죠. 이제는 없어요. 그 전까지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정죄한다고 할 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습니다. 왜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함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 거기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은 나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받을 옛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새로운 삶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정죄를 없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꽃을 피어나게 해줍니다. 잘못과 죄와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것이 새 삶을 향한 전환점으로 바뀌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죄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역사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과 죄와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정죄의 무력함 속에서만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정죄의 뿌리가 되는 인간의 죄,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정죄의 상황도 무력화시키신다, 제거하신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 폭로된 죄, 폭로된 죄책, 이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힘으로 전환될 수 있다. 폭로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지 폭로된 것은 힘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의 해악적인 수치심은 건강한 상태, 수호지심으로 바뀐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면 깊은 죄책과 깊은 수치심, 나에 대한 비하와 나에 대한 혐오가 아직도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식되지 않아서 폭로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대로 정말 희망이 살아있는 길은 뭐냐면 나의 죄책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이 이렇게 끌고 와서 폭로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폭로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을 폭로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제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은 정말 용기를 내서 제 와이프한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내가 정말 싫었다. 나는 그런 상황 싫었다. 아, 나는 그런 거 정말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처가 100에 한 99는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제 마음이 일단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고 아, 그때 그 상황이 나를 괴롭혔던 그 상황의 세력이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아, 그게 지금의 나의 삶을 그렇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똑같이 닥쳐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그것 때문에 나 저거 또 났네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끼리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일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의 기존 의식과 그리고 옛날 방식을 좀 더 좋게 다듬는 정도로 결코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인에게서 이 축복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한복음의 이 아름답고 힘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모두의 삶에서 실제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나의 죄와 수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발견할 때 내 안에서 깊은 뿌리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을 내가 정말 내 자신이 스스로 드러내고 폭로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정말 주님께서 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안에는 우리의 삶을 그토록 방해하고 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정죄의 세력이 전혀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오직 새 삶을 향한 전환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갈 때 새 힘을 얻을 뿐입니다. 그런 분명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또 함께 하시며 이 복음에 더욱더 매료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